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회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예, 오늘 수행회 마치시고 여러분 또 강원도 해수욕도 한번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시면 좋은데 지금 비가 옵니까? 비 안 오죠? 예, 이번에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서울은 완전 푹푹 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수양회를 아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프레스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TV에 뭐 기자회견할 때 서울 프레스센터라고 나오죠. 이제 서울신문사 그 23층인가 있는 이제 그 한 층이 프레스센터인데, 우리가 이제 월드문화 캠프를 마치고 이 캠프에 참 많은 이 장관님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총장님들이 구원을 받고 청소년들이 바뀌고 또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너무 은혜로운데, 이 좋은 캠프를 기자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기자분들이 아홉 분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네 분이 가셨는데, 이제 기자 간담회를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 오신 나이가 좀 많은 기자 한 분이 자연스럽게 그분이 자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목사님 우리 출판 기념회도 있고 출판 기념회도 좀 어십사하고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시는지 이제 자료를 쭉 돌렸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제 그 책도 이렇게 한 권씩 드렸는데, 그 기자분이 이 박옥수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옥수 목사님 그분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 맞다고. 아, 이 목사님이 귀한 일을 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 이분이 이제 우리 선교회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걸 기자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한 기자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원래 좋은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많이 끓는 법입니다.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현목 목사님이, 아, 저기 맨 끝에 앉으신 분은 우리 국제 마인드 교육원 원장이신 김재홍 원장님이라고. 그래 이제 인사를 하고 김재홍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 이제 이현목 목사님이, 아, 그 원장님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하시죠. 그래 이제 김재홍 목사님이 우리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해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는지, 또 필리핀에는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은 사람, 받은 교사들만 6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제 해외 활동 상황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보다도 해외에서 이 마인드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쭉 설명을 듣고 나서 기자 한 분이 그 마인드 교육이라는 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같은 겁니까? 그래서 아, 이건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우리는 인성 마인드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또 마인드 컨트롤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하면서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막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투모로우 사에 이제 조연주 이사님도 소개를 하고 이제 책 소개도 하고 책을 만들면서 또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 책을 어떻게 만드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책 제목을 기자 한 분이 딱 보더니 아, 그래 이제 다른 기자들이 읽다가 아, 이거 혹시 그 성경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성경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마인드북이라고. 그러니까 옆에 또 남자 기자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에 이게 있는데 그 로마서에는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는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기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제하기가 너무 좋게 기자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맞다고.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행세를 하는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거 항상 악하다고 돼 있다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이제 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 아홉 명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네 분이고 이제 조연주 이사 있고 이제 이종환 형제님 있고 이러니까 개인 교제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저는 이제 소개를 이렇게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보기는 이래봬도 감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국 대안학교 총연합회 서울시 지부장입니다. 몰랐죠? 작년에 전국 대안학교 총연합회가 생겼는데 저는 여러분 감투하고는 좀 안 어울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갖다가 별명을 몇 개를 붙여줬는데 제가 뭐 글 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서기관이라고 붙여주더니만은 또 얼마 후에 여기다가 인민군 모자와 인민군 군복만 딱 입히면 영락없는 귀순용사라고 별명을 또 임태산 목사님이 귀순용사라고 붙였어요. 제가 사단의 세계에서 28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귀순해가지고 오늘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잘 어울리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수양회 때 새벽 말씀을 전했는데 새벽 말씀을 마치고 막 내려오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어떤 사모님이 부르시는데 사택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사택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사택에는 그 TV로 설교를 다 듣고 있거든요. 거기 박 목사님 계시고 지역장 목사님들 계시는데 말씀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사택에서 부른다 하니까 갑자기 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소망스러운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 또 내가 뭐 설교하면서 뭐 실수했나. 아, 그 이제 4층에서 2층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가면서 누가 찾아와서 별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또 박 목사님 밑에서 보시다가 저 이한규 목사 영적인 거랑 하나도 없네 저걸 설교라고 하나 사역자들이 등계 없어 또 이리 한마디 하셨나 그래도 사모님이 기뜸을 하려고 부르시나 막 생각이 복잡하게 몰려오는데 사태에 갔더니 저를 찾는다는 사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좀 긴장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부르시나 사모님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밑에서 TV로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 그래 못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말씀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됐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날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 내가 못생겼다는 말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구나. 이야 참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참 그 말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 귀순용사라 하든 못생겼다 하든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친히 빚은 천연기념물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한테 대한학교 소개를 쭉 했는데 아 이분들이 막 대한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제 옆에 이제 기자가 한번 여자 기자가 앉았는데 자세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대한학교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가 13개가 있다고. 그래 우리 대한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했더니 아 이분이 막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근데 기자들이 이제 우리 선교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기자들 만나면 우리 선교회가 좀 어떤 선교회인가 이렇게 정탐도 하고 또 막 하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단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홉 분의 기자들이 전부 마음을 열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할 때 와가지고 취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 기사를 너무 잘 써줬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뭐 우리를 잘 모르는 처음 오는 기자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이 아 내가 고척 스카이돔에 갔었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고 음악회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 이제 직접 보고 오신 분이 그렇게 앞에 이제 설명을 쫙 하니까 기자들이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선교회 복음을 위해서 하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이제 복음의 문을 힘있게 여시고 이제 언론들도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IT에 있는 제 아들 이제 이한솔 선교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직 8년을 이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선교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 적응이 잘 안 되고 그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이제 불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 이놈들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요 집회하면 맨날 이모들 집에 가 자라 그러고 우리는 잘 방도 없고 우리는 우리 방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학생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 이제 놀다가 좀 막 말을 안 듣고 이러면 너 일로 와. 자식 사역자 아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신 혼나고 맨날 이제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제 좀 얻어맞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물질적으로도 애들이 좀 어렵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도 아빠가 직장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렵게 안 살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한솔이가 그 기쁜 소식지에 단기 선교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가지고 그 기쁜 소식지 어떻게 이제 실렸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아빠는 어려서부터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사주신 적이 없었다 이래 써놨더라고. 저는 장난감 안 사줘도 형제 자매들이 제가 안 사주는 것보다 더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사줬다고 그런 게 이제 마음을 닫고 삐딱 해가지고 중학교에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 더 삐딱해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안산으로 이동이 돼가 왔는데 이런 마음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 결정을 딱 해.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든지 집 안에 있으려면 마음 딱 꺾든지 어떻게 할 거야? 집 나갈 거야? 집에 있을 거야? 마음 꺾을 거야? 안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아빠 죄송합니다. 마음 꺾을게요. 마음 바꿀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아주 진지하게 아빠 저 집 나갈게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나가 임마 당장 나가 나가 그랬더니만은 아 이 녀석이 진짜 나가는 거라요. 그러니 매당 문 앞에 나가는데 문 밖으로 나가려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소리를 쳤어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가 나가라 했잖아요. 생전에 말 안 듣다가 나가라는 그 말은 순종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야 임마 아빠가 나가라 한다고 집을 나가 이놈아. 어? 나가라는 거는 마음 바꾸라는 이야기지. 아빠가 집 나가란다고 집을 나가 이놈아.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오후에 되니까 이 녀석이 진짜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으로 이제 가출을 했는데 그 석가문이나 이래 훌륭한 분이 집을 나가면 출가라 그러고 불량한 놈들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가출을 했는데 야, 이 집안에 있을 때 말 안 듣고 속 썩이니까 아마 화가 나고 두드려 패고 싶고 이러는데 그 이상한 게요. 자식이 집을 나가니까 잘하고 못한 거는 온데간데가 없고 돌아와 주기만을 바라는 그만밖에 안 생겨요. 그때가 이제 한 11월 말쯤 됐어요. 날씨가 쌀쌀하고 추울 때인데 집을 나갔는데 가방도 놓고 옷도 안 가지고 돈도 없이 그냥 나갔는데 돈이라도 좀 가지고 나갔거나 뭐 옷이라도 챙겨 나갔으면 아 이놈이 뭐 하루 이틀 어디 있다가 올 모양이다 싶은데 돈도 안 가지고 옷도 없고 뭐 옷도 넣고 가방도 안 가지고 그냥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 막 걱정이 밀려오는데 야 이놈이 또 마음이 약한데 이거 어디 물에 빠져가 또 죽는 거 아니야? 또 추운데 얻어갈 데 없이 어디 앉아 있다가 이 잠들면 얼어 죽는데 얼어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학교 여학생이 목을 매달아가 죽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장독대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집에서 어머니가 좀 섭섭하게 한다고 같이 자취하는 친구 여학생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목을 맸는데 장독대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나일론 로프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사과 상자를 딛고 올라가가지고 목을 매달고 사과 상자를 발로 탁 차니까 이제 목이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나일론 로프로 이렇게 목을 매가 죽으면 후회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이 줄을 잡고 체중을 들어 올려가 풀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이 체중을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아 제가 막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면서 이놈이 어디가 또 목 매달아 죽은 거 아니야. 그래가 자꾸 이제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데 저녁이 돼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에 모임 시간이 돼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식이 집을 나가니까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설마 춥고 배고프면 돌아오겠지.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놈을 찾아봐야 되겠다. 연락할 만한데 다 연락하고 사방을 이제 찾아봤는데 아무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PC방에를 가봐도 없고 혹시 이놈이 또 옥상에 올라가 목을 맸나 싶어서 후라시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도 없고 밤이 12시가 넘고 1시가 넘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예배당 문을 안 잠그고 잠을 잤어요. 항상 예배당 문 단속을 하고 자는데 혹시 밤늦게라도 올지 몰라 왔다가 문을 안 잠그고 문을 열어서 문이 열리면 아, 아빠가 야단을 쳐도 그래도 마음은 안 닫으셨구나. 그래 들어오겠지. 문을 닫아놓으면 진짜 이제 아빠가 마음 문을 닫으셨구나. 그럴까봐 문을 안 잠그고 문을 닫아놓고 우리 예배당이 9층에 있었는데 1층 엘리베이터에다가 제가 대자보를 하나 써붙였어요. 이놈이 제가 이제 애를 너무 무섭게 좀 키워가지고 아빠를 너무 두려움만 해가지고 후회는 되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것 같다 싶어서 대자보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 9층이니까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한소라 아빠가 너무 무섭게 한 것 같은데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느라 아빠 씀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막 기도도 하고 이런데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아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식이 집을 나가니까 잠이 깊이 들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잠이 깨가지고 혹시 이놈이 들어왔나 싶어서 아들 방문을 싹 열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니까 점점 이제 근심이 커지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이 막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야, 이놈이 어디 갔지? 하여튼 이제 친구들한테 다 혹시 한 소리 보거든. 아빠가 기다린다고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가 방을 나왔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친구 집에를 왔어요. 그래 이제 명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명훈이한테 연락이 오기를 한솔이 아버님이세요? 저 한솔이가 여기 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간대요. 그래 네가 좀 데려와. 아버지가 무섭게 안 한다고 아버지가 모든 걸 용서했다고 들어오라 그래. 그래 그 다음날 오후에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왔는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아빠한테 가면 맞아 죽을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건너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제 지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가 그 옥상 꼭대기에 이틀 동안 밥도 한 숟가락도 안 먹고 추운데 쪼그리고 앉아가 달달달달 떨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 하여튼 막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다가 돌아왔다니까 막 하여튼 한 소리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 이제 문 앞에 와 있는데 이 녀석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떡 서 있는데 제가 이놈아 얼른 안 들어오고 뭐 하고 있어? 그래 도는데 제가 끌어안았더니만은 그러면서 막 이제 서럽기도 하고 또 막 아빠가 혼내가 더 쫓아내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아빠가 용서를 해주니까 막 우는데 이제 저도 하여튼 막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집을 나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하와이 캠프를 갔어요. 하와이 캠프를 갔는데 이제 임태산 목사님 아들 명철이하고 둘이 꽃다발을 막 기다란 걸 그 어느 안전이라고 길게 이렇게 메가 다니는데 제가 막 그때 바빠가 지나가다가 눈총을 딱 쐈어요. 이놈아 빨리 안 벗어? 어디 여기와 꽃다발 달고 다녀 이놈아. 그때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막 용이 서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난생 처음 지상 낙원 하와이를 왔는데 하와이 문화를 한번 느껴봐야죠 하도. 그 다음날 이제 명철이하고 술을 먹고 막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목사님한테 직방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박 목사님이 그때까지 이제 한솔이가 우리 아들인지를 몰랐거든요. 제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셨는데 그날 확실히 아시게 된 거예요. 너 이놈들 누구야? 예, 저 이한교 목사님 아들 이한솔입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임태산 목사님 아들 임명철입니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하여튼 막 저도 완전히 이제 초상집이 되고, 저도 태어나가 하와이를 처음 갔는데, 이야, 말로만 듣던 하와이, 내가 하와이를 다 가는구나. 근데 지상 낙원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하여튼 뭐 저야 부모니까 뭐 꾸중 듣고 뭐 혼나는 거 당연한데, 또 목사님이 교사 모임에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이한규 목사 아들 이한솔, 임태산 목사 아들 임명철 이 두 놈이 술 먹고 토하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누가 이런 놈들 하와이 캠프 보냈냐고, 이놈들 목사 백으로 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사 누구야? 교사가 또 홍호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왜 이런 놈을 안 쫓아내고 반에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잘못 키운 덕분에 또 홍 목사님도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혼나고 하여튼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놈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도저히 마음을 안 꺾고 이래서 제가 너 마음 안 바꾸려면 집 나가. 집 나가고 너 때문에 아빠가 도저히 형제 자매들 볼 낯이 없다. 집 나가고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마. 너 마음 안 바꾸면 아빠 보기 싫으니까 아빠 죽었다는 소식 들어도 오지 마. 오지 말고 나가면 들어올 생각하지 나가. 마음 꺾으려면 여기 있고. 아빠 저 밖에 나가서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 창원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거예요. 그래 막 박스 묶어가지고 박스 막 이제 그 어디 날르고 그러면서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한 넉 달 고생을 해보니까, 야, 교회가 좋구나, 집이 좋구나. 그래 넉 달 뒤에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 저 단기 선교 좀 나가면 안 될까요? 너 임마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뭐 훈련 받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마음 딱 정하고 죽든지 살든지 마음 딱 정하고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볼게. 그랬더니 아빠 저 단기 선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김성훈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 한솔이가 단기 선교사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데 한솔이 단기 선교사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김성훈 목사님이 아, 그 목사님 안 기뻐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딱 접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훈련이라도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나갔어요. 카메룬에 가가지고 이제 마음에 말라리아도 걸려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빨래비누도 이제 그 빨래비누로 막 양치하는 아주 열악한 곳에 가 있으면서 마음이 좀 낮아졌더라고요. 내가 너무 부하게 살았구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그래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선교학교 들어갔는데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교를 들락날락 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선교학교 때 집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나절 내 설득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다시 훈련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원에 가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한 소리가 보따리 사서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통화하면 전화 받을 수 있는가? 아, 예, 지금 통화하시면 받을 수 집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소리야, 너 내 말 잘 들어. 너 이놈들 지금까지 너희들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마음하면 꺾어야 돼. 얀솔, 너 내 말 들을 수 있어 없어? 예, 들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짐 싸가지고 성교학교더라. 알았어? 예. 제가 한나절 내 교제를 해도 마음에 금이 안 가는데 목사님 전화 1분 딱 하니까 예 하고 마음 딱 꺾고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머터리와 누덕 도사님의 영빨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딱 들어갔는데 하여튼 성교학교에서도 이제 뭐 훈련이 잘 안 되고 이랬는데 한 번은 홍콩 캠프를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황효정 장로님이셨는데 이놈이 워낙 이제 마음이 안 꺾이고 이러니까 황장로님이 교제를 하시면서 그 얘가 이제 막 좀 간섭을 받으니까 장로님 저 교제 좀 해주세요 이래 왔는데 장로님이 교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한솔아 너는 너무 교만해서 지금 교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하나님 너 죽이실 것 같아. 너 아무래도 하나님 너 죽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놈이 지가 지 자신을 봐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 같다 싶은데 장로님이 한마디 탁 하시니까 마음이 탁 좀 꺾였어요. 그래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빠,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죽이실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음이 한번 꺾여가지고 또 훈련을 받았어요. 성교학교 있는데 이제 마음이 한번 얘가 이런저런 이제 막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 들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제 이걸 한번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안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해보고 하기 싫은 것도 해보고 내가 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때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솔이가 영어를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면 하여튼 뭐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하고는 10촌이 넘었어요. 그래가 안산에 있는데 안산 시내 어디 인문계 고등학교 천지 보낼 데가 없어가 안산에서 차를 타고 한참 가야 시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시흥에 소인들은 못 다니고 군자들만 다니는 군자공고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자답게 그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안산에서 막 한참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죠. 거기를 다니다가 제가 여수로 이동되면서 여수에 이제 상고로 갔어요. 또 여수에는 어떤 뭐 입학 조건이 안 돼가 공고를 다니다가 상고를 갔는데 공고를 계속 다녀도 지금 공부가 될 동 말 동한데 상고를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어느 날 선생님이 워낙 이제 조선에 있는 돌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인데 칠판에다가 스펠링을 썼어요. H-O-U-S-E 쓰고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거 읽을 줄 아는 친구 손들어봐. 그래서 제가 이놈아 영어 발음 기호는 이런 거야. 이제 발음 기호를 가르쳐 줬는데 뭐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제 조금 발음 기호를 알똥말똥한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대충 아빠가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저거 정도는 읽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좀 자신은 없지만 손을 들었어요. 그 수도권에서 저 여수에 와가지고 손을 용기 있게 딱 들었는데 너 한번 읽어봐. 그래가지고 좀 자신이 없이 호세 하고 읽었어요. 그래 H-O-U-S를 갖다 호세 하고 읽었는데 선생님이 야 너 호세가 아니고 그건 하우스야. 그 네가 잘못 읽었지만 비슷하게 읽었는데 너 조금만 더 잘하면 잘할 수 있겠어. 용기가 좋았어. 이래야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출석부를 들고 와가지고 머리를 빵 때리면서 이 새끼야 이게 하우스지 호세야 이 새끼야? 어? 너는 집에서 마우스도 모세로 읽나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턱 다쳐가지고 야 내가 괜히 손들었다가 창피만 당했다. 내가 영어 하나 봐라. 다시는 영어 안 한다. 이제 영어하고 나오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수업 시간에 아예 막 수 틀리면 그냥 책상 빵 차고 나가고 막. 그래서 이제 출석 부르러 오면 선생님이 출석 딴 거 필요 없대요. 한 소리 왔나? 예, 왔습니다. 그럼 출석 끝이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성교학교 와가지고 마음을 안 꺾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겠다. 하우스도 못 읽는 그 실력으로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 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돕더라는 거예요. 원고도 봐주는 분이 있고 또 원어민 이제 발음을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발음도 교정을 해주는 분도 있고 그림도 그려주는 사람이 있고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고 너무 감사한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원고 암기. 하우스도 못 읽는 이 실력으로 원고를 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하루에 한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원고를 그대로 통째로 외웠어요. 근데 이제 외우는 거는 남이 해줄 수 없으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도저히 외우는 게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라요. 그래 이제 외워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영어 말하기 대회 40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39명이 됐어요. 이제 전국에서 지원한 사람이. 그래 이제 지방, 이제 지역 예선에 출전을 해가지고 2등을 했어요. 태어나가지고 상이라고는 처음 타본 거예요. 그래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해외에 갔다 오셨는데,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지고 지역 예선에서 2등 했습니다. 처음으로 상을 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 본선에 나가겠네? 아, 근데 본선에는 지역 대상하고 1등만 나가고 저는 2등이 나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 목사님이, 아, 그래? 사무국에 전화를 해보셨어요. 저 지역 예선에서 2등 한 사람은 못 나갑니까? 아, 목사님. 40명이 출전했는데 지금 39명이라 가지고 한 명이 모자라는데 한 명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 한 소리 나가면 안 돼요? 아, 예, 뭐 안 그래도 한 명이 지금 필요한데 나오면 됩니다. 그래가 출전 번호가 40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아, 내가 본선에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야, 너 번호가 안 좋다. 왜냐하면 그 영어 말하기 대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안 들어. 그 1번, 2번, 3번, 4번 듣다가 중간에 되면 뭐 제대로 안 듣고 네가 끝번이기 때문에 네가 발표할 때 되면 들어줄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얘가 저는 상 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예선에서 본선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본선에 올라왔는데 저는 상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말하기 대회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끝번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고 나면은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러 가고 목사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40번이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예선에 2등 했는데 본선에 출전해가 상을 하나 받았어요. 대상은 못 받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을 이제 꺾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돼서 IT로 갔어요. IT에 가서 4개월 만에 살이 10kg가 빠졌다고. 아버지 여기 막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살이 10kg나 빠졌다고. 아이고, 제가 4개월 만에 10kg 빠졌다 그러니까 빠질 사람이 빠져. 여러분, 저를 보면 제 아들 알만 하잖아요. 야, 이거 1년 지나면 얘 말라 죽겠다, 살아남겠나, 이런 근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IT에 가서 뭐 장티푸스도 걸리고 살도 빠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IT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제 순간순간 생각이 찾아와서 생각에 잡힐 때도 있는데 이제 이 불어가 안 되니까 영어 캠프를 준비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이제 그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6주 동안 같은 이야기를 외워가지고 계속 하는데 야, 내가 불어도 잘 안 되지. 같은 말을 계속 하면 이 사람들이 오겠나. 그래가 이제 자기 불어 못 하는데 막 매여 있었는데 박영구 목사님 오셔가 교제를 해주셨대요. 이제 이종훈 선교사하고 이한솔 선교사 둘이가 있는데, 야, 종훈아, 한솔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너희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IT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 두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는 IT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언어를 못해도, 너희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두 사람을 통해서 이 IT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언어를 못하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을 넣어주더라는 거죠. 제가 IT를 한번 갔어요. 이제 박 목사님 캠프에 목사님 따라갔는데 이 두 선교사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박 목사님 오셨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누워가지고 이제 막 이제 링게를 맞고 이렇게 이제 또 음식도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누워있는데 이제 조금 회복이 돼가 나왔어요. 그래 간증을 하는 거예요. IT 교회에 주일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애매하고 신앙도 하나도 안 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밥 먹기 위해서 예배에 오더라는 거죠. 밥 때만 되고 와가지고 밥 때만 되면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가니까 판단이 자꾸 되더라는 거죠. 우린 지금 막 양식이 없어가 양식을 아껴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밥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밥만 먹고 가네. 그래 이제 그런 사람 보니까 막 판단이 되고 미운 마음도 좀 일어나고.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감정을 딱 자르시고,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굶잖아. 근데 이 IT 사람들은 굶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 너희들 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밥 먹으러 오면 너희들 그런 마음 품지 마.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너희들 마음에 저 사람들은 밥만 먹으러 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전달돼. 나는 복음의 일을 하면서 굶을 때가 많았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면 나는 먹을 게 없고 대접할 게 없는데 손님들이 오면 집에 식사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식사 때가 돌아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올 때마다 손님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오더라. 나는 내가 손님들을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손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걸 봤다. 너희들 그런 사람들 오면 아이고 식사했느냐고, 밥 못 먹었지요, 밥 먹고 가라고, 밥 먹을 데 없으면 교회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너희들 밥만 먹고 가게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도 먹고 가게 해. 그 교제를 쭉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저런 마음으로 저런 삶을 사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먹여오셨구나.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하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려고 당신은 어려우면서도 저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한솔이가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 IT에서 되게 막 간증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제가 야 옛날에 우리 한솔이를 생각하면 얘가 선교사가 됐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진짜 이건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다. 너무 감사했는데 아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면 IT에 와서 때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아픈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때로는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정확하게 발견돼서 감사할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지쳐서 마치 전쟁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들것에 실려가는 병사처럼 방전이 다 되어버린 배터리처럼 내가 이렇게 한국에 가고 있다. 그래서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내에게 말은 안 했는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 너무 힘들어.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근데 그 다음날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 입었던 옷 다 벗고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 온 거 아니잖아. 당신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당신을 이끌어주는 스승님이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에게는 그 스승님이 계시잖아. 우리 한국에 가서 다 내려놓고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 시작하자. 나는 괜찮아. 선교사의 옷도 다 벗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이제 그 끝에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나에게는 스승님이 계시니까 이제 다시 내가 스승님의 인도를 받고 그럴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어려웠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 한솔이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은혜를 좀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좀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을 하나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장 9절 10절이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주시면서 그 전날까지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의 염려가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역사하기 어려운 세계, 이게 함께의 세계입니다. 자, 사단은 함께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홀로의 세계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음이 흐르지 않고 교류가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의 교류가 없이 고립되어 있다 보면 홀로의 세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홀로 있다 보면 다음 단계는 넘어지는 단계. 그런데 그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넘어지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넘어졌지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넘어져도 나를 붙들어 일으킬 마음과 나를 붙들어 일으킬 능력을 가진 교회와 종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면 내가 넘어져도 문제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너 완벽하게 넘어져도 괜찮아. 너를 붙들어 일으킬 교회가 있고 너를 붙들어 능히 일으켜 세울 종이 계셔. 넘어진 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붙들어주는 마음을 가진 종과 일으킬 힘을 가진 교회의 힘으로 넌 일어서게 될 거야. 이 일이 어려움이 아니고 너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교회와 종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 일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한 소리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하루는 만나서 밤에 쭉 교제를 했습니다. 내가 네 글을 보고 내 마음이 이랬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 일이 너를 붙들어 일으키는 교회와 종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크게 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불이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18장에 오니까 이세벨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믿음이 다 죽어버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일으켜 세우고 그 광야의 고난길을 가게 하더라고요. 엘리야도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키니까 일어서더라고요.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달려가게 하시고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붙들어 일으키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도 있지만 넘어뜨리는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붙들어 일으키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면 우리는 일어서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제 한 소리가 쓴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오면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 보고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여보, 우리가 맛보는 이 행복을 사람들이 알까? 작년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했는데 마음이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이번에 월드캠프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책망도 하시고 교제도 해주시면서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새 힘을 얻어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오늘 이사야 46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에 보시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그 뒷부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자,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품기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고 품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건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은 적,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여러분, 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요? 용서와 화목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어요. 자기를 세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았구나,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살았는데, 아버지 판단보다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게 내가 속은 것이구나,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돼 있죠. 거기 안고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이사야서에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안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았다, 받아들였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악을 행한 것밖에 없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죄악된 삶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 것은 자기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도 먹기 어려워서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은 시편 107편 10절에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고가 와서 수고가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더란 거죠. 둘째 아들이 실패하게 한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외면할지 몰라, 거절할지 몰라 그런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아버지께 와서 실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보고 아버지 마음을 확인해보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둘째 아들을 향한 정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더라고요. 안을 것이요, 안는다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았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고, 입을 맞추니 이건 아버지와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만 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화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이제 언급을 잘 안 하고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다 할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죄사함의 복음이 나오는 데는 화목이 같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도 되시고 화목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와 화평이 항상 한 세트예요. 시편에도 보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1장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화목 제물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않을 것이오, 이것은 죄가 사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화평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품을 것이요. 여러분, 달걀이 스스로 병아리가 될 수 없죠. 어미 달기 21일 동안 그 계란을 품고 그 어미의 체온이 계란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알을 이리저리 굴러주면 21일 만에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계란이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미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품겨져 있는 동안 이 계란이 병아리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아리가 어미의 품 안에 품겨 있는 동안 자라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종들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품겨 있는 동안 내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품고 종이 우리를 품고 우리가 이 교회와 종의 품 안에 품겨져 있는 동안 우리는 변화되고 평안하고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품 안에 종의 품 안에 품겨 있는 동안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고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하여 내리라. 제가 어제 이스라엘의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장 선교사님 히브리어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성주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 김진환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스페니시 성경에는 구하여 내리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째까닥 얼마나 성의 있게 답을 잘해주는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품을 것이요가 이제 이 안을 것이요 이게 업고 돌쳐 메고 이래 돼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이걸 막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막 업고 덜쳐 메고 이런 의미고 품을 것이요 이게 내가 히브리어는 내가 견딜 것이요 이래 돼 있대요. 하나님이 견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장조현 선교사님이 우리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다 참겠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리고 육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 막 마음 아픈데 그걸 다 참고 받겠다. 이런 의미래요. 구하여 내리라. 이게 스페인어 성경에는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이래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에는 구하여 내겠다 탈출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리라 구해주겠다 구하여 주겠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위험에나 어둠에나 유혹에나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가 위험에 처해도 넘어져도 빠져도 내가 구해주겠다 거기서 탈출시켜주겠다 구하여 내겠다는 것은 우리 장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주겠다 우리의 장래에서 우리 장래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건져주겠다는 보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약속이면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우리를 품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허물해도 허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이 참고 견디시고 우리를 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다 너희들의 장래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니 내가 내 능력으로 건져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제가 또 불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불어권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불어 성경에는 지원해 주겠다 프랑스 사람은 지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은 구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 우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약속이면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놀랍고 충분한 이 완전한 약속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이 복음만을 위해 달려온 당신의 종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